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전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분명한 약속을 최종 핵 합의에 포함해야 한다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3일 이란과 서방 주요 6개국의 잠정 핵 합의를 강력히 비난하며 이 같은 내용을 요구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어제 미국 공영 라디오 방송인 NPR과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는 주장은 이란 정권의 속성이 완전히 변하지 않는 한 어떤 합의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란 정권의 속성이 바뀌는 것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라며 만약 이란이 독일이나 스웨덴, 프랑스와 같은 나라로 바뀐다면 이란 핵 기반 시설에 관한 대화도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멘의 내전 사태로 10만여 명이 피난했으며 어린이들이 계속 살해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 위험에 처해 있다고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성명에서 예멘 전역에서 더 안전한 곳을 찾기 위해 집을 떠나는 피난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 각급 의료시설은 몰려드는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이로 인해 어린이들이 건강에 위협을 받고 교육은 중단되고 있다며 국제인도주의의 법에 따라 이들 어린이와 가족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후티 반군이 남부 항구 도시 아덴을 장악하기 위해 총공세를 펴고 있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이 이들을 격퇴하기 위해 공습을 가하고 외국 함대도 폭격을 가했다고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늘 성명에서 일본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는 한국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고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축소, 누락 기술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고 규탄했습니다. 외교부는 또 일본 정부가 왜곡된 역사관을 후세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일본이 이웃 국가로서 신뢰를 받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말레이시아 하원이 테러 용의자를 기소 없이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반테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말레이시아 하원 의원들은 이슬람 무장단체들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며 오늘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말레이시아 의회 상원과 국왕도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이 법이 말레이시아의 인권을 퇴보시키는 강력한 조치이자 지난 2012년 폐지된 보안법을 되살리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수사당국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지원한 혐의로 뉴욕에 거주하는 미국인을 기소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어제 대배심이 딜카욧 카시모프에 대해 지난 2월 이미 체포된 다른 테러 용의자들과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시모프는 다른 공모자와 함께 제3의 인물이 이슬람 가격단체에 합류할 수 있도록 시리아로 여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1,600달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 검찰은 또 조사 과정에서 카시모프가 다른 공모자들에게 이슬람 폭력단체에 신속히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116살로 세계 최고령자 기록을 가지고 있던 미국인 여성이 사망했습니다. 미국 남부 아칸소주 요양원 측은 커트루드 위버 할머니가 어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버 할머니는 세계 최고령자로 공식 인정된 지 엿새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위버 할머니의 사망으로 현재 세계 최고령자는 다음 달에 116번째 생일을 맞는 미국 디트로이트에 거주하는 제럴린 텔리 할머니입니다. 텔리 할머니는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 일이 없고 병원 수술이라고는 편도선을 제거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화요일 VOA 뉴스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4일간 임시 진행을 맡은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기업 대표단이 오늘 북한 측 인사들과 만나 임금 인상 문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기업들을 어렵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개성공업 기구는 그 한대 위원장의 유은 사업이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당사국들이 상대방의 우려를 감안하며 양보해야 한다고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말했습니다. 파키스탄 주재 북한 외교관 부부가 길거리에서 술을 팔다 현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교역 규모가 올해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수요일이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흐리고 아침까지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1도에서 13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에서 2미터, 서해는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뉴스투데이 1부 첫 소식입니다. 북한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기업 대표단이 오늘 북측 인사들과 만나 임금 인상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북측 관계자들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임금 인상 문제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은 7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들과 만나 임금 인상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대표단은 임금 문제가 남북 당국 간 갈등으로 증폭돼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측은 개성공단을 유지 발전시킨다는 북한 당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개성공단 남측 관리위원회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장입니다.
뭐 기업들을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개성공업 지구는 그 3대 위원장의 유은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로서는 유지 발전시켜야 할 권 저기가 있다.
정 회장은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 지급은 오는 10일부터 시작되지만 기업들의 재량에 따라 20일까지는 시간 여유가 있어 그 사이에 협의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입주기업 대표단은 임금 인상 문제 외에도 개성공단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입장도 북측에 전달했습니다. 개성공단을 방문한 입주기업 대표단은 현지 법인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연 뒤 북측 총국 관계자들을 만나 1시간 정도 논의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개성공단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뒤 지난 2월 북한 근로자들의 월 최저임금을 70달러 35센트에서 74달러로 5.18% 올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로써 남북 당국 사이에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 폐지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요구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기업들에게 전달하고 조만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에 협의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회담 당사국들이 상대방의 우려를 감안하면서 양보해야 한다고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말했습니다. 특히 모든 회담 당사국들의 회담 재개를 위한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천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는 북핵 6자회담 재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왕이 부장은 7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핵 문제는 복잡하다며 현상과 원인이 규명되고 모든 당사국들의 우려가 전면적이고 공평하게 해결된다면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특히 6자회담 당사국들이 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양보하고 서로의 우려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사국들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이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들은 본격적인 회담 재개에 앞서 탐색적 대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도 참여하는 이 대화에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확인되면 6자회담을 정식으로 재개한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최근 비핵화가 더 이상 협상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회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한 관리는 VOA에 6자회담 재개 요청을 받는다 해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은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회담 재개에 앞서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6자회담이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조속한 시일 안에 재개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왕이 부장은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앞으로도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북한 당국은 최근 타결된 이란과 서방국들의 핵합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 정권이 진정으로 핵폐기에 관심이 있다는 징후는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6일 워싱턴에서 33년간의 외교관 경험을 담은 책 전초기지 미국 외교관의 전선에서의 삶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가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최근 타결된 이란과의 핵 합의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My professional opinion of this agreement is very positive. I think they have managed to get a lot more.
당초 예상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란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원심 분리기와 원자로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이번 합의에 담겼다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또 이란과 합의한 검증 절차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등 6개국과 이란은 지난 2일 이란이 군사적 목적의 핵 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잠정 합의를 타결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힐 전 차관보는 이번 합의가 계획대로 진행돼 오는 6월에 최종 합의가 타결된다면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는 북핵 6자회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번 합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힐 전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Because I think you will see some sincerity on the part of the P5.
이번 합의문에 이란이 합의를 준수할 경우 경제 제재가 어떻게 이행될 것인지 등에 대한 주요 6개국의 진심이 잘 반영돼 있다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핵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이번에 타결된 이란과의 합의가 실질적인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은 진정으로 핵 폐기에 관심이 있다는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힐 전 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We tested that proposition with Kim Jong-il, with his team. We put everything on the table.
미국이 김정일 정권과 협상할 때 경제적 합의와 상호 인정, 외교 관계 등 모든 것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놨지만 북한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갔다는 겁니다. 힐 전 차관보는 이후 더 사정이 악화됐다며 이제는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포기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는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이란과 달리 북한은 여전히 국제사회에 합류하겠다는 집단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는 9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탈상 후 처음 열리는 것이어서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를 알리는 새로운 정책 제시나 인사 개편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오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3차 회의를 엽니다. 최고인민회의는 국가기구 개편이나 주요 정책의 입법, 그리고 예산 결산 등의 기능을 맡고 있는 북한의 최고 입법기관입니다. 특히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탈상 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시대를 본격적으로 알리는 새로운 정책이 나오거나 인사개편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민생안정을 핵심 현안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제1위원장은 올 신년사에서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표현을 다섯 번이나 쓰며 정책 우선순위를 강조했고 지난 2월 노동당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도 주민생활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선 민생 개선을 위한 입법, 특히 김 제1위원장 집권 후 일부 성과를 거둔 시장경제 요소 도입을 보다 확대하는 법 제정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성공을 좀 더 전국적 범위로 또는 기업소 같은 것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그 뒷받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경제 그 관리 개선 조치가 그 정책적 차원에서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핵 문제와 관련해선 기존 입장을 오히려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에도 북한의 정책적 변화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미국에게 한층 더 각을 세우고 중국이나 러시아에는 유화적인 이른바 편가르기식의 조치나 선언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양무진 교수도 북한이 기존의 핵 경제 병진 노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 핵 문제는 이란처럼 미국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핵 경쟁의 병진노선 이것도 더욱더 강화하는 뭐 그러한 하나의 그 계리서를 할까요? 이런 것을 채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이와 함께 지난 2월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채택된 현대전의 요구에 맞는 첨단 무장 장비들을 더 많이 개발하자는 내용의 결정서에 따라 미사일과 잠수함 등 비대칭 무기 개발에 주력하는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인사개편과 관련해 관심을 끄는 대목은 그동안 고령으로 꾸준히 교체설이 돌았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거취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김 제1위원장 시대 들어 당과 군에 비해 최고인민회의나 내각 쪽의 인적 물갈이 폭이 작았다며 아버지 탈상을 마친 김 제1위원장이 모종의 인사카드를 준비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19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반동회의에 김 상임위원장이 참석한다고 북한 측이 통보한 점으로 미뤄 김 상임위원장이 이번에도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 밖에도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의 국방위원 교체나 큰 그림의 새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내각 개편 여부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일본에서 납북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정부 간 대화 중단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 압박을 계속한다는 입장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납치돼 24년간 억류됐었던 하세케 가오루 씨는 일본이 납북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와 국민이 힘써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하세케 씨는 5일 토치기현 오야마시에서 열린 강연에서 일본 정부가 납치된 자국민들을 귀환시키기 위해 북한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 국민들이 타협하지 않고 일관되게 납북자들의 귀환을 지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세케 씨는 특히 북한의 속임수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특별조사위원회가 일본인 납치 피해자뿐 아니라 일본인 행방불명자, 잔류일본인과 배우자, 일본인 유골 문제까지 조사하는 것은 다른 분야들에서 성과를 내면서 납치 문제에 대한 일본 여론을 호도하려 하는 것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북한이 일본 정부와의 협상을 위해 일본인 납치 피해자를 인질로 계속 잡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 하스이케 씨는 덧붙였습니다. 하스이케 씨는 지난 1978년 니가타현 가시와자키시에서 납치된 뒤 북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2002년 10월 귀국했습니다. 하스이케 씨는 북한 생활을 회상한 책 납치와 결단을 최근 재출간하고 납북자 문제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납치 피해자 가족들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지난 2일 일본 의회 내 초당파 모임인 일본인 납북자들의 조기 구출 행동 모임 소속 의원들을 만나 북한의 재조사에 진전이 없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재조사에 큰 기대를 했지만 이제는 효과에 의문이 생긴다며 일본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 방법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가족들은 북한이 일본과의 정부 간 대화 중단 가능성을 내비치자 곧바로 아베 신조 총리와 면담했습니다. 납치 피해자 가족회 회원들은 이 자리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고령으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정부 간 대화 중단은 용납할 수 없으며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대북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도 북한이 북일 협의 중단을 시사한 통지문을 보낸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고 일본 정부는 베이징 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한에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북한과 일본은 지난해 5월 말 일본인 납치 피해자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정격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늦어도 초가을까지 초기 조사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은 지난해 10월 이후 완전히 중단된 상황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파키스탄에 있는 북한 외교관 부부가 길거리에서 술을 팔다 현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미 주류 밀매와 밀수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됐던 북한 현지 공관이 이번에 또다시 구설수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 소식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외교관 부부가 파키스탄의 최대 도시 카라치에서 주류 밀매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6일 VOA에 북한 무역참사부 정모석 의관과 부인이 지난 1일 카라치의 대규모 주택단지 DHA에서 현지인들에게 시바스 리걸 등 위스키를 팔다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류 밀매가 노상에서 이뤄져 이를 수상히 여긴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는 설명입니다. 해당 북한 외교관 부부는 당국의 조사를 받은 뒤 외교관 면책 특권으로 기소되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파키스탄 주재 북한 외교관들은 공관 운영 자금 등을 자체 조달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주류 밀매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외교관 특권을 이용해 면세점에서 술을 싼 값에 구입한 뒤 기득권층 거주지인 DHA 지역을 중심으로 판매해온 겁니다. 파키스탄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주류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이들이 남긴 차액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통 $40 정도를 주고 들여온 양주 한 병은 70에서 $100, $30 정도인 맥주 한 박스는 $150가 넘는 현금을 받고 넘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주로 DHA 지역에 거주하는 사업가들이 접대용으로 몰래 술을 구입한다며 자금난을 겪는 북한 외교관들에게 손쉬운 돈벌이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2년 전 공관과 숙소를 중심으로 주류 판매를 하다 적발된 뒤 감시의 눈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연결된 고객에게 길거리에서 직접 물건을 넘기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카라치 주재 북한 무역참사부 주재원들은 지난 2013년 1월 현지 주민과 외국인들에게 술을 팔다 적발돼 파키스탄 당국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관을 주류 보관소로 외교관 차량을 배달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주요 고객인 민간인들과 식당, 외국인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등에게 술을 공급해 온 겁니다. 당시 북한 현지 공관 대표를 맡고 있던 노주식 무역 참사가 추방 위기에 몰렸지만 중간에 수사가 흐지부지되면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노 참사는 이후 임기를 끝까지 마치고 평양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키스탄 주재 북한 외교관들은 또 같은 시기 항생제 세픽심을 싱가포르에서 항공편으로 대량 밀수하려다 적발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미 2009년 북한으로 귀임한 김국평 1등 서기관의 이름으로 허위 면세 시정을 한 뒤 무게 700kg, 시가 12만 달러에 달하는 약품을 불법 반입하려고 한 사건이었습니다. 파키스탄 외교부는 당시 이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파키스탄 당국이 이번에 적발된 북한 외교관 부부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두 나라의 외교 관계 등을 감안해 기껏해야 경고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현지 북한 외교관들이 2년 동안 주류 밀매와 밀수 활동으로 세 차례나 적발됐고 인접국인 방글라데시 정부도 지난달 금괴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북한 외교관을 추방한 전례가 있어 향후 파키스탄 당국의 조치가 주목됩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이번엔 경제 소식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공식적인 교역 규모가 올해도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표적인 수출품인 무연탄과 철광석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는데요.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무역협회가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북중 무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중국의 대북 교역은 모두 7억 200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12% 줄었습니다. 지난해 북중 교역액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는데 그 추세가 올해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1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 감소했지만 2월에는 감소폭이 줄었습니다. 올해 1월과 2월 중국의 대북 수입은 모두 3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 줄었습니다. 특히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인 석탄과 철광석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무연탄은 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해 최대 수출 품목 자리를 지켰지만 8% 줄었고 철광석은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에 못 미치는 1,1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중국 시장 진출을 계속 확대해오던 북한 의류 제품도 일부 품목에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주요 수출 상품인 남성용 외투 합성 섬유 제품이 1,200만 달러로 3% 줄었고 면 제품은 200만 달러를 기록해 26% 감소한 겁니다. 반면 여성용 외투는 600만 달러를 기록해 3% 늘었고 여성용 바지도 300만 달러로 18%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견과류 가운데 은행이 1,100만 달러를 기록해 두 배 넘게 늘어난 것도 눈에 띕니다. 오징어는 900만 달러로 27% 증가했습니다. 올해 1월과 2월 중국의 대북 수출은 모두 3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 줄었습니다. 중국의 대북 수입과 수출은 모두 줄었지만 흑자 구조는 여전해서 올해 들어 두 달 동안 2천만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은 지난해에 이어 올 2월까지도 공식 통계에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반면 휘발유와 경유 등 정제유는 올해 들어 두 달 동안만 1,600만 달러어치가 북한에 수출됐습니다. 주요 대북 수출 품목인 콩기름은 1,400만 달러로 18% 줄었고 직물이 800만 달러로 27% 줄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던 북한의 중국산 휴대전화 수입은 지난 1월과 2월 모두 700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20톤 이상 화물차도 역시 700만 달러를 기록해 7% 줄었습니다. 반면 텔레비전 수상기는 1,600만 달러로 40% 가까이 늘었고 휴대용 자동 자료 처리 장치가 500만 달러로 3배 늘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오늘 4월 7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보건의 날입니다. 말 그대로 지구촌 주민들의 보건 상황을 개선하고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제정한 날인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특히 올해 세계보건의 날을 맞아서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식품 안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걸리는 질병들이 전 세계에 의외로 많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촉구한 건데요. 이 시간엔 한국의 이예란 북한 전통 음식 문화연구원 원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북한의 식품 안전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원장은 북한에서 식품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했었고 한국에 정착해 여성 탈북자로는 처음으로 식품학과 관련해서 박사 학위를 받아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래간만입니다.
자, 세계보건기구가 세계보건의 날을 맞아서 생산지에서 식탁까지 식품 안전이란 새 구호를 발표했습니다. 식품 안전 문제를 강조했고 특히 개발국이나 빈곤국에서 이런 식품 안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국제사회에서 사실 많은데요. 북한의 식품 안전 실태는 대체로 어떻습니까?
사실 뭐 식품 안전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까지 갔죠. 이제 그 식량난 이렇게 되면서 판폐된 옥수수 가루도 많이 먹이고 네. 그다음에 뭐 안에서 왜 수인성 질환이라고 그래가지고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엄청 그 많이 그 퍼지고 있잖아요.
네.
모두 다 이제 식품 때문에 식품 안전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또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음식물이 쉰 거, 변질 간 거 있잖아요. 부패된 거
네.
이런 것들을 취직함으로 인해서 이제 일어나는 질병도 많고 또 급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직접 식품 안전 관련 실태를 목격하셨고 또 한국에 오셔서 또 관련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다면 남북한의 실태에 대해서 이제 한눈에 쫙 보이실 것 같은데 한마디로 보면 이 남북한의 실태 어떻게 좀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북한은 이제 식재료, 그러니까 원자재 부족에 걸리면서
네.
이제 부패한 그 식재료들을 폐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 제품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식당들 같은 데서도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잘 소독 같은 거가 이제 좀 부족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습니다.
네. 네,
그 한국도 그 식품 안전 관련해서 요즘에 상당히 그 규제가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네, 그래서 특히 또 노로바이러스라든가 또 이제 그 식중독균들 때문에 한국은 상당히 촉각을 그 세우고 있는데 예, 그래서 한국에서는 왜 재활용 그러니까 반찬 재활용 같은 걸 좀 못하게 하고 그걸 막 하다가 들키면 뭐 벌금도 막 물리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네, 상당히 처벌이 강력하죠.
예예. 예. 근데 북한은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규정은 없고 방역서에서 이제 나왔을 때 그 이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깨끗하게 관리했는가,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뭐 불합격증을 붙이고 영업 정지 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이게 모든 게 다 어렵다 보니까 방역서들이 나올 때 뇌물을 주고 그거를 이제 넘기는 경우가 검열을 건승건승하는 때가 많아요.
예.
예. 그리고 또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식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소독이 되지 않은 식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파라티부스, 장티부스, 콜레라 뭐 이런 것들이 전염병들이 많이 창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뭐 보건 문제가 보건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또 먹고 사는 문제와 또 직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부패되거나 변질된 것도 이렇게 앞서 말씀하셨듯이 제조를 다시 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뇌물을 이제 북한말로 고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네.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으니까 그런 변질된 음식들이 그냥 여과 과정 없이 그대로 주민들에게 먹고 사는 곳으로 가다 보니까 그만큼 질병들이
그렇죠.
많이 걸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제품의 포장 같은 거가 이제 좀 그 시설이 낙후하고
네.
포장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과자나 뭐 이런 것들 식품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제품 과정에서 부패가 돼서 곰팡이 끼거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또 그 제약 그 공장에서 그 원재료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독성이 있는 그 또 약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죽는 경우도 많고 예 뭐 그런 그 식품 관련 사고들이 북한도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네, 이건 미국이나 한국도 많은 나라에서는 그 식품의 그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서 뭐 심지어는
네.
제조한 사람이 이름까지도 이게 라면이나 이런 봉제범인 적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네.
이게 엄격하게 이제 관리를 하는데 그런데 반해서 북한에서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유통기한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뭐 이런 말씀으로도 들리는군요.
유통기한 쓰는 게 없어요.
네.
유통기한을 쓰는 게 없고. 그냥 예 팔아요.
네, 그러면은
유통 과정에
네네.
이게 또 뭐 그 냉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또 포장에 있어서 여기는 이제 뭐 아이스박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 하지 않습니까?
네,
북한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 변부패가 많이 일어나죠. 변부패, 부패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 부패 문제 때문에 생기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식중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식중독, 또, 그 다음에, 대장염, 그러니까 장염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거죠.
예, 말씀하신 대로 또 북한의 전력 상황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냉장고 활용도 적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 관리가 많이 부실할 것 같은데, 북한의 식중독 상황이 얼마나 좀 심각하고, 또 북한 당국에서는 예방책으로 좀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나요?
북한에서는 뭐, 식중독과 관련해서 뭐, 그, 밥 이제 다 끓여 먹으라고
네.
일단 그 예 끓여 먹으라는 거를 이제 많이 선전하는데 뺄까면 또 이제 끓여 먹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네.
그 북한에서 가장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밥이 이제 쉬지 않습니까?
네.
밥이 쉬었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면질이 갔다는 그러니까 부패가 됐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물에다가 씻어가지고 이제 많이 먹죠.
예.
그런데 물에다 씻어 먹어도 그게 이제 그 장이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식중독이 심하게 오는 경우가 있고
뭐 식중독에 걸려도 이렇게 좀 약을 빨리 구할 수 있으면은 몸이 좀 많이 개선될 수 있겠는데 그 약을 구하는 것도 어렵다 보니까 그만큼 또 많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네.
식중독에 걸리면 진짜 막 하늘 노랗게 되고 정말 힘들죠.
네, 뭐 북한 주민
근데 이제 또 뭐
네.
그런 변제된 음식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독성 있는 물질 음식들을 잘못 먹어가지고
네.
그 사망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북한은 이제 나무를 많이 뜯어먹다 보니까
네.
산에 가서 그 나무를 채취해봤는데 거기 이제 독풀들이 들어있어서 그런 독풀을 먹고 이제 또 뭐 사망하는 경우들도 있고 독버섯 특히 가을 같은 경우에는 그 버섯들 있잖아요. 독버섯
예.
그런 것들에 의한 어떤 식중독 뭐 사망 뭐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예, 북한에서 그렇게 식품 안전 감독 그런 관련 업무를 하시다가 한국에 처음 정착하셔서 식품 안전과 관련해서 좀 가장 인상적이었던 체험 어떤 것이 있으셨습니까?
유통기한이요. 유통기한이에요. 유통기한.
아.
아니 여기 사람들은 쪽하면 다 버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버리나 봤더니
네.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거예요. 근데 유통기한이 지났지만 꽤 먹을만하던데 뭐 변질한 거 없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냥 유통기한만 지났다고 무조건 갖다 버리는 거.
아.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나쁘게 안 가죠. 상상이 아.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통기한은 적어도 이 기간까지 먹을 수 있다는 거지 이 기간 지나면 바로 못 먹는다는 건 아닌데.
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아주 뭐 지나치게 거기에 대해서 막 그 반응을 심하게 해가지고 유통기한이 조금 지났다 그러게 되면 무조건 갖다 버리고 우리 아들도 그래요. 가만 보니까 그 쌀 있지 않습니까? 쌀?
네.
쌀도 그 묵은 쌀 못 먹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묵은 쌀로 밥 해주면 큰일 났다 그러더라고요.
네.
북한에서는 막 10년 묵은 쌀도 먹어도 뭐 아무 일도 없지만.
그만큼 저 뭐 웰빙이라고 그래서 먹고 살고 또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그만큼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너무,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자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서 이혜란 북한 전통 음식 문화 연구원장과 북한의 식품 안전 실태에 관해 자세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뉴스투데이 1부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980년대 시작된 북한의 전력난이 30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은 전기가 없어 승강기가 작동하지 않는 고층 아파트 주민들의 어려움이 심하고 특히 지방은 암흑천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만성적인 전력난의 실태를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봄 가뭄이 계속되면서 전력난도 한층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작년에 저 임진강 이북에는 저는 비가 안 왔어요. 거의 안 왔다고요. 물이 없으니까 수력발전이 안 되고 그렇다고 화력을 가지고 이걸 커버할 수가 없으니까 천상 에너지 부족이 올 수밖에 없죠.
탈북자들은 북한의 전력난이 198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평양교원대학서 근무하다 지난 2002년 한국으로 탈북한 이숙 씨의 말입니다.
아니 김일성 주석 살아있을 때도 좀 전기가 이렇게 잦아 안 왔습니다. 80년대 후반이라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그래도 전기를 조금이라도 줬는데 전혀 이제 전기를 안 줘서 사람들이 완전히 고통을 겪는 그런 비극이 이제 마련된 겁니다.
북한의 전력난은 통계에서도 드러납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9년 294억 킬로와트였던 북한의 발전량은 10년이 지난 2001년에는 오히려 202억 킬로와트로 30% 가깝게 줄었습니다.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정우진 박사는 북한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의 절반가량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 가동이 한 700만에서 뭐 900만이라는 소리도 있고 그런데 뭐 실제로 돌아가는 건 한 300만 정도밖에 안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저희들이 추정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비가 있는데 노후화 돼갖고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또 수력 같은 것도 뭐 계절 그런 영향도 좀 많이 받고요. 있는 설비도 잘 안 돌아가는 뭐 그런 사정이 있죠. 예.
전력난은 북한 주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특히 한겨울이 가장 견디기 힘들다고 탈북자 이숙 씨는 말합니다.
그 전력난으로 인해서 그 숱한 집이 다 전기가 안 오니까 다 가서 유치원, 학교 하여튼 모든 것이 다 춥고 겨울에는 하여튼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니까 불을 뗄 수도 없고 무슨 뭐 있어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도 결국은 그 추워서 감기가 와서 그걸로 인해서 폐염이 오고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평양의 광복거리나 창광거리 같은 고층 살림집에 사는 주민들도 승강기가 작동되지 않아 큰 고생을 한다고 이숙 씨는 말했습니다.
여기 그 탈북자가 하나 그 증언하는 게 우리 아기가 처음 배운 말이 어떤 말인지 압니까? 아이고 죽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자기가 20층으로 올라가면서 계속 아기를 업고 올라가면서 아이고 죽겠다 하며 올라갔더니 아기가 그 말을 배워서 다른 말은 모르고 아이고 죽겠다 하는 말만 근황한다고 합니다.
전력난은 공장과 기업소 가동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력 부족으로 북한의 공장 가동률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도도 제대로 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에 살다가 2008년에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백화성 씨입니다.
신의주에서 평양 갈 때 열흘이 걸렸어요. 그게 급행열차로 5시간 거리인데 원래는요. 급행 타면. 그런데 대부분 가장 극심했을 때에는 열흘 정도 걸렸었고요. 그보다 더 걸리는 적도 있어요. 도중에 여행객들이 굶어 죽거나 또 얼어 죽는 실례도 많았습니다. 전기 때문에.
평양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전기 공급이 끊어진 지방은 아예 광소리나 호롱불로 지내는 형편이라고 백화성 씨는 말합니다.
석유로 하는데 석유하고 천은 어차피 비싼 거라서 일반 사람들이 사기는 힘들고 농촌에서는 대부분 나무로 나무에 묻어 광설진이 묻어 있는 송진이 묻어 있는 나무로 조명을 밝혔던 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강물과 하천에 중소형 발전소 여럿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발전량이 워낙 작은 데다 관리가 제대로 안 돼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고 정호진 박사는 지적합니다.
그 강의 그 하천이나 그 낙차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어떤 조그만 소형 발전소. 그거가 이제 상당히 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또 유지관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많이 대대적으로 그런 운동을 했는데 실제로 제대로 거의 가동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그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재임 중 자강대 건설 중인 희천발전소를 자주 방문해 공사를 빨리 끝내라고 재촉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희천발전소 건설장을 돌아보신 다음 현지에서 발전소 건설을 비롯하여 전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데서 나서는 강경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하지만 희천발전소가 완공된 2012년 4월 이후에도 북한의 전력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장관입니다.
실제로 됐다 하더라도 과연 어느 정도 생산시설을 어느 정도 타워빈을 더 돌릴 수 있게 시설이 되는지 그것도 의문이죠. 시설 역량은 대단히 큰 것 같은데 실제 생산량은 시설에 발표한 시설에 몇십 분지 1도 안 되는 그런 현상이죠.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북한이 만성적인 전력난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전기 문제를 풀려면 외부의 지원과 투자를 받아 발전소를 세워야 하는데 지금처럼 핵 문제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는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정우진 박사입니다.
일단 북한 경제가 제대로 되려면은 일단 전력부터 기본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전력난을 해결하려면 자기 자본이나 기술 갖고는 힘드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외부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정치적으로 좀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뭐 현실적으로 좀 답답한 그런 어떤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매주 화요일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투데이 풍경입니다. 한국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가 북한의 진료소 100개 건립을 목표로 미국의 지부를 세우고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엔 서부 지역에 지부를 추가로 세우고 진료소 건립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장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단법인 결의사랑의 인터넷 웹사이트에는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의료 환경과 이들을 돕는 한국 기독교인들의 소망이 담겼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길 염원하며 북한 주민의 안녕을 바라는 간절한 바람이 한 장 한 장 사진 속에서 엿보입니다. 흰 가운을 입고 하얀 건물 현관에서 손을 흔드는 벨기에 천사들. 진료소를 지어준 고마운 후원자들에게 환한 미소로 잘 가라는 인사를 건네는 사진입니다. 사진 옆에는 도움을 호소하는 글과 소식들이 적혀 있습니다. 북한의 진료소는 부족합니다. 그나마 있는 진료소도 녹슨 의료기와 일회용 주사기를 물에 씻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2년 6월 대북 지원단체인 결의사랑은 한국 본부 창설을 시작으로 미주 동부와 중부 그리고 2015년 현재는 미주 서부 지역으로 지부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 설립된 국제 비영리단체인 결의사랑은 한국의 대형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이영훈 목사가 대표이며 북한에서 대규모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100개 군 100개 소 진료소 건립 사업을 기치로 내건 이 단체의 북한 내 사업은 지난 2012년 시작해 한국 통일부의 2014년 대북 지원 사업에 진료소 부문 심사를 통과하면서 힘을 얻었고 현재까지 북한 내 25곳에 진료소 건립이 완공 혹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료소에서는 내과, 외과, 치과, 산부인과, 고려한방과, 소아과 등의 진료가 이루어지며 의약품과 의료기구 활용, 신기술 전수를 위한 설명회도 열립니다. 결의사랑 웹사이트 소식지에 따르면 지난 3월 황해도에 5번째 진료소를 완공했고 현지 의료진과 개소식을 거행했습니다. 특히 5차 진료소 개소식에 이어 6, 7, 8차 진료소 건립용 자재들이 평안남도와 황해북도의 해당 지역들에 전달됐는데요. 결의사랑 관계자들이 직접 현지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결의사랑 측에 따르면 9차 진료소부터는 건물 규모를 확대하기로 북한 당국과 합의했습니다. 결의사랑은 진료소 건립과 더불어 항생제, 당뇨치료제, 전립선, 혈압, 철분제, 골다공증, 감기약, 설사약 등 의약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통관이 지연돼 중국에서 수개월간 대기하고 있던 50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이 지난해 10월에 도착했습니다. 이 의약품들은 현지 통관과 검사를 거쳐 북한 당국에 전달돼 각지 병원들에 분배됩니다. 한편 결의사랑은 북한의 산림 녹화를 위한 1억 그루 나무 심기 사업도 벌이고 있는데요. 훼손된 수림을 회복시키기 위해 3만 정보의 토지와 양묘장 30만 평을 확보했고 별도로 10만 평에 대해서는 50년 토지 이용권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평양을 중심으로 북한 전역의 대도시 주변 지역에 1억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결의사랑은 이 밖에 어린이 영양제와 영양빵 공급 사업 등도 활발히 벌이고 있는데요. 지난달 열린 서부지역본부 창립행사에서는 후원금 모금에 지역 한인들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의 영유권 문제로 연이틀 얼굴을 붉히고 있다는 소식인데 오늘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어제 일본 정부가 일본명 다케시마, 한국명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18종의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킨 데 이어서 오늘은 올해 발간될 외교 청서에 실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다케시마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초안을 일본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어제 고로베쇼 주한 일본 대사를 조치한 데 이어서 오늘은 가나스케 겐지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불렀습니다. 이틀 뒤 이어진 한국 외교부 성명입니다.
일본 정부가 아무리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여도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한반도 침탈의 첫 번째 희생물이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강제로 끌려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상처를 입었다는 역사적 진실은 지울 수도 수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네, 한국 외교부의 성명을 잠시 들으셨는데 한국 정부가 지적하고 있는 일본의 외교 청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네. 일본의 외교 청서는 한국의 외교 복서와 백서와 같은 겁니다. 1957년부터 해마다 발행되고 있는 외무성 주관의 보고서인데요. 올해 외교 청서에 실릴 내용, 독도가, 그러니까 다케시마가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국은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표현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한 가지 바뀐 것이 작년 청서까지는 포함됐던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은 삭제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국회 연설에 이어서 외무성 홈페이지, 또 각이 결정문에 이어서 외교 청서까지 삭제되고 있는 이 한국과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문구, 더 이상 한국과의 관계를 의식해서 독도 공세를 자제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올해가 두 나라의 역사적 의미가 적지 않은 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도 많았던 것 같은데 초반부터 좀 삐걱거리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종전 70주년이죠. 한국으로서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기도 한데요. 이를 계기로 양국 관계가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한국 정부가 밝히고 있는 입장이었는데요.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런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달 21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양국 관계 개선을 약속한 지가 보름도 지나지 않았고요. 최근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군 위안부 문제를 인신매매 희생자로 바꿔 부르기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여야 정치인들, 일본의 노골적인 도발을 저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 수준이라고도 비판했는데요.
네.
외교 당국자의 조치 외에는 특별한 진전이 없는 한국 정부의 대응 역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종전 70주년을 맞아서 올해 발간되는 외교 청사를 대외적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9년 만에 영어판도 제작할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네, 지난 주말 한국에서는 아주 끔찍하게 훼손된 변사체가 발견돼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변사체가 발견된 곳은 경기도 시화호 방조제인데요. 지난해 3월에도 이 머리가 없는 남성의 시신이 발견된 적이 있어서 잔혹범죄, 엽기적인 범죄에 대한 한국 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훼손된 변사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상황입니까?
팔과 다리, 머리가 없이 몸통만 남은 상태의 변사체가 알몸 상태로 발견된 것이 지난 5일이었습니다. 이 몸에 있는 수술 자국만으로는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미제 사건이 될 뻔했었는데요. 300여 명의 경찰을 동원해서 어제 변사체의 머리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네.
그래서 40대 여성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었는데요. 신원 확인 제보를 받기 위해서 얼굴 몽타주를 만들어 수배하기로 한 지 하루 만에 오늘 다시 토막 시신의 양쪽 손과 발이 검은 봉투에 담긴 채 발견됐습니다.
희생자의 신원이 확인됐습니까?
네. 경찰이 시신의 손지문을 확인했습니다. 희생자는 중국 조선족인 42살 한모 씨였고요. 한국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 지문이 등록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지금 희생자 한 씨와 함께 체류하고 있던 남편을 용의자로 보고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잔혹범죄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경기도 남부 지역의 주민들 또 한번 가슴을 쓸어내려야 하는 사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건 관련 소식 알아봤고요. 오늘 서울통신 마지막 소식 알아볼까요?
네, 최근 서울에서는 이지버스가 등장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싱가포르 또 오스트리아에서 볼 수 있었던 전차 모양의 관광버스입니다.
전차 모양의 관광버스 좀 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붕 위에 전기선이 있습니다. 차 바퀴면 그 면에는 레일이 아니라 자동차용 타이어가 달린 전차입니다.
네.
무궤도 전차라고 하는데요.
네.
1920년대를 상징하는 뭐 클래식한 분위기, 고전적인 분위기의 차인데 트롤리 버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일부터 서울에 등장해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내 관광 전용 버스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나 뭐 댈러스 같은 곳에서도 이런 버스가 있는데 버스 외관이 멋스러워서 타는 사람도 또 보는 사람도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한 번쯤 타보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을 들게 하죠.
네.
이번 한국에 들여온 이 버스는 미국 포드사에서 제작한 버스입니다. 외관은 그 일반 버스처럼 딱딱하거나 획일적인 모양이 아니어서 또 클래식한 멋도 있는데요.
네.
창도 이렇게 많고요. 길게 나 있습니다. 또 내부를 들어가 보면 뭐 옛날 버스처럼 생겼지만 크고 둥근 천장 아래 참나무로 만든 뭐 별 의자가 벽걸 의자가 꾸며져 있는데요.
네.
이 정류장에 설 때마다 이 버스가 땡땡땡 하고 이 황동 종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의 뭐 시선을 끌긴 충분한 것 같은데요. 서울의 중심이죠.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에서 청계광장, 명동, 남산, 여의도, 또 젊음의 거리라고 하는 홍익대학교와 신촌을 거쳐서 광화문으로 다시 돌아오는 1시간 40분 코스입니다. 요금은 성인이는 14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게 한국이 처음은 아닙니다. 서울 강남 지역에도 있었고 제주도도 있었고 이제 서울 도심에 등장한 건데요. 이 트롤리 버스가 등장한 이후 이 명물로 만들어서 관광객이 더 서울을 찾게 되면 서울의 경제 또한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가 담겼기 때문입니다.
네. 요금이 14달러 정도면 적지는 않은 금액인데 한국 분들이 또 감성적이라서 버스가 아주 인기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정말 그랬으면 서울시가 활짝 웃겠네요.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 9시엔 세계 뉴스와 함께 뉴스투데이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